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지어다 네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가 어제부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칭찬을 해주셨죠. 19절에 보면 그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20절부터 23절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훨씬 더 긴 내용으로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내용은 앞에도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여서요. 그들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좀 연약해서 그걸 꾸지람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한편으로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죠. 사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나쁘고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른 측면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한 사람이 가난하다든지 좀 머리가 나쁘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이런 거를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물론 어떤 분들은 게으른 건 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지금 이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내용들은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겁게 또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책망하신 구체적인 내용들 두아디라 교회가 범했던 구체적인 죄악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여자 이세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별이 남성 여성 이랬을 때 여자를 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세벨을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이방인으로 원래 아합은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고 우상 숭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아합 왕을 더 꾀어서 더 악한 길로 인도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독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대명사, 행음의 대명사 그러면 이세벨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이세벨 같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첫 번째 죄악입니다. 이 용납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는 뜻이 아니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뜻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리더십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고 또 이 사람을 따라가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옳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게끔 허용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죄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리더십의 자리에 앉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한 자들을 리더로 받아들이거나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두 번째 죄악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보시면 20절 끝부분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세벨이 했던 행동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종들을 교회를 이들이 가르치고 꾀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걸어가게끔 악한 행동을 하게끔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일을 했는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앞부분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행음을 하는 것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한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가끔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다른 뭐 사소한 죄를 졌다든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죄를 이것저것 나눠서 큰 죄 작은 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누가 봐도 아이고 그거 실수했는가 보다 이럴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죄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음을 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종류의 죄악들이 여기만 나타난 게 아니죠. 앞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도 비슷하게 이런 죄들을 범했습니다. 또 이런 유혹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람의 죄를 따라간다든지 발람의 유혹을 따라간다든지 니골라당을 따라간다든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당에 불과한 자들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에서도 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고 비슷한 죄들을 지금 저지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뭐 여기서는 이세벨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성도들이 성도라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런 죄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행음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두 번째 죄악으로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이 21절에 나와요.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대한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세 번째 죄악입니다.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은 건 이세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을 뭐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까? 근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물론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까 이세벨을 따라가는 자들, 행음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도 당연히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간접적으로 보자면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죠. 우리 교회는 뭐 수능시험 보지 않지만 수능시험 보는 뭐 그런 지체가 없지만 시험을 보면 제가 목회자로 늘 권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할 죄를 회개해야 된다.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이건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시험을 봐야 될 때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를 하죠.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과연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보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제일 처음으로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성도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가? 내가 음란하게 행음을 한 적이 없는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고요. 은혜 절대 받기 어렵습니다.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당연한 듯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 회개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가 반드시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기도원 원장들 따라다니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원 원장이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는 조금 헌금을 하면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나. 또 어머니가 가셔서 또 헌금을 또 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 기도원 원장 되시는 분이 아 환상에 대한 해석도 주님이 주셨다. 그러고 나서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과거에 1월 성신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예, 제가 우상 숭배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 죄가 깔끔하게 회개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가서 얼른 회개를 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만 하면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딱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헌금을 또 교회다 하시고 이게 합당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개하죠.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소한 죄를 저지른 거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성도는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음행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자리 잡을 수 없고 은혜를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자,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이후에 형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죄만 지적하신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자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형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도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죄를 지은 자가 두 부류이잖아요. 하나는 이세벨이고요. 또 하나는 이세벨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은 자들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침상에서 죄를 저질렀죠. 네가 음행을 저지르고 교회를 더럽혔지. 그러니까 네가 음행을 저지르던 바로 거기에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돈 좋아했던 사람 돈으로 망하게 하시고 음행을 하던 자 음행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두 번째로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세벨을 따라다니고 죄를 졌던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현재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신앙생활 때문에 환란과 핍박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미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환란들을 더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환란을 당했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는 두 종류의 환란을 당해요. 하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당하게 되는 환란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이 두 종류의 환란이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이 과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혹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뭐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 뒤에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너의 자녀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죽인다고 하는 것 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인다는 뜻인지 아니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뭐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니까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우리 사실 이거는 너무 두려운 내용이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3절 보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처음 살펴볼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눈은 불꽃 같은 분이시고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그런 빛나는 주석 같은 그런 발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그냥 판단을 해서 조금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넘어갈지 모릅니다. 주님은 단 한 가지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여서. 자, 제가 두세 가지 이미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실이 참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모습을 갖고 있어요.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교회가, 성도가 칭찬받을 모습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시에 한 사람이 나쁜 모습만 갖고 있어서 누가 봐도 저건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하면 판단하기가 참 편리하고 좋은데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책망도 하시죠. 근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반대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앞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똑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어떤 교회는 잘 극복했고 어떤 교회는 똑같이 죄를 지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처음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에베소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는 참 주님 앞에 훌륭하게 인정받는 모습, 순교자를 배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좋지 못한 사람들을 따라가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황과 현실은 대체로 다 비슷해요. 이렇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칭 선자라고 하는 악한 자들이 다 같이 있어서 모든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교회는 이걸 이겨내고 어떤 교회는 그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엄격하게 스스로에게 적용하자면 이기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잘 분별하는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서 또 행함에 있어서 악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교회는 좀 넘어졌어도 또 이겨낸 교회들도 있으니까 이겨낸 교회들처럼 우리도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결국 내부에 침투한 문제들인 거죠.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뭐 사람을 끌고 가서 두들겨 패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순교하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침투한 거예요. 스며들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 씨는 결정하지 않죠. 씨는 다 좋은 씨앗이에요. 땅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성도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뒤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라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무엇이냐면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 가라지 비유를 보면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자랍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거기다가 덧뿌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께서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성도들이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반면 마귀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혹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모습은 없었는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이거는 주님이 주신 환란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한 어려움이야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부분에서 칭찬 듣는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 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조차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죄를 범하는 부분들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저런 행함으로 인하여 칭찬을 들었던 교회도 그들이 악한 행실도 더불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 듣는 것을 또 회개하라고 촉구 듣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 우리도 비슷한 죄를 짓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게 하옵소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혹은 부족한 교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혹시 내 안에는 세상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하는 행음과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나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겸손히 살펴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 말씀 한 장 함께 읽겠습니다.